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4장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4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하셨던 세 가지 심판 선포를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계속해서 성취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홈리와 비느하스를 엘리가 문을 죽이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 행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언약궤를 끌고 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커녕 계속해서 연달아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죠. 그래서 죽음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또 두 번째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가문을 향해서 세 가지 심판 선포를 하셨죠. 첫 번째는 직분을 박탈하겠다. 두 번째는 다 죽여버리겠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분 박탈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또 전쟁에서 아예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으니까 직분을 감당할래야 이제 감당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두 번째 심판 선포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죽음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죽음은 좀 묘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있다가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그냥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다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를 심판하셔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으로 되어 있죠. 12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되었는지가 쭉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패잔병이죠. 전쟁에서 패하고 간신히 목숨을 구한 사람이 도망쳐 나온 거예요.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 이르니라. 방금 전에 실로에 등장했던 장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했던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끌고 갔다가 지금 돌아올 때는 언약궤를 갖고 오지 못하고 패잔병이 지금 이렇게 온 거죠. 그때 이때 엘리는 뭐하고 있었냐면 13절에 보면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그러니까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 있었던 거죠. 실로 들어오는 길가에 의자를 놓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러니까 엘리도 마음이 부담이 된 거죠.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성읍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묻죠.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쭉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이 사람이 설명했던 내용을 보면 17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이 사람이 상황을 전달해 줬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했고 두 번째는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실제로 3만 명이 죽었죠. 세 번째로는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전쟁 결과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내용이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는 방 안에 있다 죽은 게 아니라 길가에 있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죽는 장면을 혼자 그냥 죽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죽는 장면을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보았을 것이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보았겠죠. 엘리가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18절 중간에 보시면 이 목에 부러져 죽었으니 다음에 설명을 해놨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중심을 잘 못 잡은 거죠. 살이 많이 쪄서 그래서 이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육체적인 설명이고요. 실제로는 나이가 많아서 죽은 건 아니에요. 비대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그가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형벌로서의 죽임을 당하는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형을 당한 겁니다. 형벌을 당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엘리가 결국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 집안에는 노인도 없게 되고 젊은이도 없게 되는 그런 지경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가 죽는 장면과 관련해서 앞에 나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묘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가령 홈냐 비나스가 죽을 때는 홈냐 비나스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전사했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상세한 장면 묘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는 기록만 있는 거예요. 반면 지금 본문을 보면 엘리가 죽는 장면은 엘리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엘리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보시면 엘리가 있었던 장소가 13절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가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던 곳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결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전쟁터를 피했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뭐 차들이 다니는 길가를 피했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두려운 점이에요. 심판하시려고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로 엘리가 죽을 때 나이가 나와요.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참, 요즘도 98세까지 살기 쉽지 않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오랫동안 살면서 장수한 거죠. 98세를 살았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죽었으면 물론 그 이후에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98세 동안 죄를 짓고 살았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 그냥 여태껏 살던 것처럼 살 수 있겠지. 천만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50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어도 그동안 죄 짓고도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평안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죄 짓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내일도 모레도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18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아주 명확하게 엘리의 직분이 사사라고 사사라고 알려주고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사사로 생활했다. 이렇게 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심판을 면제해주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사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받습니다. 오랫동안 섬겼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대로 바라보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40년 동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오랫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해왔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항상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죽는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써놓은 곳을 보면 참 묘해요. 엘리는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엘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전 옆에 가 있어도 자기 집에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어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끌고 갔다가 심판당한 엘리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너무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말씀이 딱딱하니까 좀 부드럽게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것 이외에 구원을 베푸실 때는 어떠한가?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떠한가? 지금 엘리의 모습을 설명한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는 어디에 있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비록 내가 성전이 없어도 예배당이 없어도 또 비록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개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센 땅은 처음엔 축복받은 땅이었지만 히브리들이 살면서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땅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고센 땅은 모든 심판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어도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애굽의 바로의 궁궐, 그곳에 있었던 바로의 장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하는 그걸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야 선생 98세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8세가 되었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하나님께로 순종하기 시작한 것, 환갑진갑 다 지나서 칠순 지나서 75세가 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엘리가 90살이 넘었지만 사무엘은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시잖아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는 사사로 40년이나 있었죠. 아무런 직분이 없이 지금 방금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갖고 있으면 참 좋지만 직분이 없어도 오랫동안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으면 더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고 지금 막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나 지금 막 회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아무 곳이나 아니라 예배당에서 또 그냥 단순하게 지금 막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나는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망했구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먹었으니 이렇게 살다 죽겠지 이런 경우도 없고 내가 이만큼이나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뭘 하겠어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도 이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13절입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렙 자기 의지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가 이 실로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가지고 갈 때 엘리는 뭐하고 있었을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리저리로 멋대로 끌고 가는 행동을 할 때 엘리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말리지 못한 거죠. 말리지 못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엘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끌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리고 제어하고 경고하고 이랬다면 엘리에게 책임이 없었겠죠. 결국 엘리가 언약궤 때문에 마음이 확 떨리고 있다는 건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서는 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나요? 두 아들들을 엘리가 말리지 못한 겁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아들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지만 엘리가 과연 조금 더 말릴 수 없었을까? 조금 더 경고하고 경계할 수 없었을까? 왜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죽었을까요? 엘리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겁니다. 만류했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그곳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끔 만류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두 아들들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 설마 괜찮겠지 마음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서 그냥 방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따가 결국 이 지경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 때 또 어떤 죄를 범할 때에 완전히 무지한 상황에서 심판을 받거나 죄를 범하는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음 한쪽이 떨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꾸지람 마시고 심판을 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마음이 떨려요. 그러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러다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결국 그 일이 벌어진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엘리가 심판받은 것은 여지껏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 선포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선포하신 다음에 그 심판을 시행하실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던 엘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죄를 짓고 마음이 떨리는 일을 하는 그 엘리를 그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떨리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떨림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주님 제가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이것은 잘 가르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것들은 잘 길을 잡도록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그저께와 똑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심판받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는 한 가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들과는 정반대로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또 나이가 어떠하든지 직분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님께 구원과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를 제멋대로 끌고 갔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심판을 받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임당하며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로 과거에 벌어진 먼 옛날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보낸 이후에 떨리는 마음으로 길가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혹은 자녀들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마음 한켠에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무언가 노력하지 않은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